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제 신약에도 인용된 이제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앞서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와 약속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바꾸시고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으므로 그 회복이, 그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고 부패하고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어떤 극적인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 현상을 유지하시고, 유지라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바꿔서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타락하고 죄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고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라도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묻지 않죠. 그 모든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회복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좀 대입해보면 우리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망하고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면 얼마든지 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일단 망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 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 현재 내가 하고 있던 어떤 일들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지만 하나님 이거 다 영으로 내 인생 지금껏 쌓아온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이 회복과 평화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좀 와닿지 않으시나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 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회복된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죽고 나서 나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말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말인가? 아니, 나를 회복시키신다는데 내가 죽고 나서 회복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래왔던 어떤 모든 것들이 너가 죽고 나서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도 죽으면 끝이다. 물론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믿음조차도 신앙조차도 내가 죽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회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안에 그 모든 계획이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곧 1년도 너무 길죠. 더 가서 죽기 직전까지는 내가 봐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한 건데 죽고 나서의 이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 문제와 어떤 나의 인생과 나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죽고 나서의 어떤 미래를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없죠. 왜?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 당시 시대에 갇혀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 모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은 어떤 시간에 갇혀있는 약속이라기보다는 계속되는, 시간에 갇혀있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갇혀있지 않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이 모든 말씀을 물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말씀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이루실 평화와 약속은 허무하게 끝나버릴 의미 없는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약속이며,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봐야,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은,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이루시겠구나, 내가 죽어도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든, 설령 너가 죽더라도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는 허락하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 어떤 방해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설령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가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이 에워싸고 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치욕스러운 일을, 수치를 당할 것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둘려싸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수치와 치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구원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베들레헴이라는 매우 작은 마을에서 이제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식어인데 하박국과 신명기에서 사용되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박국 1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2절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만세 전부터라는 단어가 이 상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제 모세의 축복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는 단어에서 쓰였는데,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할 때 이 영원하신다는 말이 상고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는 근본이 만세 전에 계신 분, 만세 전부터 있으신 분, 영원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 3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이 그들이라는 말은 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그 고통을 겪어야만 그들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그의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자가 오기까지 그들 가운데 두실 것이고 그 후에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좀 몇 가지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은 얼마의 고통을 겪은 후에, 얼마라는 뜻은 고통의 크기라기보다는 기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임신을 하면 열 달을 꼭 채워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이 쉽게 말하면 멸망하기까지 채워야 그 구원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도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제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기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만세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그 여인의 몸으로 해산하는 방법을 통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죠. 해산하는 방법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둘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하고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 모든 고통이 지나간 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능력과 위엄이 있는 분이고 그분은 이스라엘을 목축, 그러니까 다스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는 평강이 되실 것이며 원수를 물리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실제로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의 모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영원하시고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는 일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있고 다 지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뭐 조금 더 양보해보면 그 위대하신 분이 보내는 구원자가 여기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상고와 영원의 그 근본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란 말씀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오시나, 이렇게 고민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도 아마 같은 문제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평화와 평강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으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어떤 모습을 그리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신다, 적어도 천사가 좀 이렇게 따라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비범하고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놀랐죠. 역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시구나. 그런데 그것뿐이었죠.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혹은 이스라엘 본인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닐 경우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제가 이거입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됐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또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영광, 우리의 상황, 복과 같은 것에 집중을 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들이 받게 될 구원, 내 형편, 그 영광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우리의 상태, 영광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영광과 구원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구원자 없는 영광, 구원자 없는 복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석하게도 우리 인간은 자꾸만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 메시아에 대한 묘사와 약속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미 예견하셨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기보다는 부정했던 것이죠. 아닐 거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바람을 충족시킬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죠.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에 이 구원자가 그의 근본이 만세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구원자가 영원전부터 계시고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밝히신 것인데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이 있지만 그들은 부정했고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할 구원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을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대 혹은 바람 못 미치는 상황과 현실을 늘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했을 때 너무 감격하고 기뻐했죠.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스라엘을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애굽보다 나은 삶, 풍족하고 걱정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고생이 고생을 하죠. 아니 나가기 전부터 홍해에서 야 이게 무슨 구원이냐? 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죠. 홍해를 가르고 나가서도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불평이 단순히 그냥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기대했던 구원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아, 하나님이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채워주시면 또 잠잠하죠. 이것이 반복됩니다.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과는 제자들의 기대는 너무나도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제 뭐 그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제 하반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그렇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건데 하늘의 일을 밝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어마어마한 일을 밝히시는 그 장면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17장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제 여기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심을 듣고도 그냥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아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살신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근심합니다. 매우. 그리고 20장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뭐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진 않지만 그 이후에 20장 20절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어떤 한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신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좀 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위에 앉으셨을 때 내 아들 둘을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이게 뭐예요? 최측근 그렇죠?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 말을 듣고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분노합니다. 이 분노했다는 말이 뭐예요? 선수를 뺏겼다라는 얘기죠. 야, 우리 같이 높아져야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고백했고 그렇게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살아나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요 물어봐야겠죠. 예수님,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겠죠. 최소한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말리고 근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관심은 없고, 이럴 거면 도대체 나를 왜 꺼냈습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구원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물어봤겠죠. 도대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 갑니까? 도대체 이 고난은 왜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지금 나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데 물어봐야겠죠. 하나님, 나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그런데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실패해도 계속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좀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복, 영광, 내 형편이 아니라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복, 은혜, 또 내 형편, 그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것 같지 않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구원자에 대한 의심으로 가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과 영광, 내 형편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쵸? 예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그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 없는데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평강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강이 될 것이니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에 집중이 아니라 그분이 평강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평강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평강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원하시고 이루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복과 은혜, 내가 누릴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것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분이 소망이 되는 것이니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천국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유한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이지만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보면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니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죽음도 부활로 바꾸신 그분께서 죽음도 그분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완전하신 약속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님의 제자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내가 완전하여지는 게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그 어떤 실패와 고난도 그분을 막을 수 없기에 죽음까지도 그분을 막을 수 없기에 그분이 내 소망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되십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상황과 형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